몇 해 전에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부 예배를 마치고 모임을 하기 위해 내려갔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청년이 청년부 모임에 온 것입니다. 물어보니까 우리 교인의 자녀였습니다. 어떻게 왔냐라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교회 오면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서 교회 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번도 교회를 안 왔기 때문에 한 10여 년의 시간 동안 교회라는 곳에 출석을 안 해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교회 분위기가 어색해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뭐 다음 주에 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다음 주도 오고 그 다음 주도 오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고 좀 궁금하기도 해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색하지 않냐고, 불편한 건 없냐고.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효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가면 엄마가 만면의 미소로 자신을 맞이하기 때문에 자신은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표정을 바꾸면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도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러시군요 하면서 그럼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제 교회 안 나오시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조금 어두워진 빛이 있었지만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이 교회 온 것은 부모님께 기쁘게 하려고 온 것이지만 사실 잘 모르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형제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년이 다음 주에 안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안 왔습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해서 그 청년이 안 오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쓰였고 어떻게 됐나 궁금해하던 차에 한 3주차 정도 되었을 때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잘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동안 왜 안 왔는지 물어보니까 저랑 나눈 이야기를 어머니랑 같이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가는 건 의미 없다. 믿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자신은 사실 좀 믿고 가기가 좀 양심상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이렇게 안 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안 가니까 어머니의 얼굴에 입가에 웃음이 사라지고 점점 수척해 가시며 어두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 효도하는 것과 멀어지는 자신의 모습이 참 마음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것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효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님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고 있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로 인해서 깨달음이 이어져가고 그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심이 마음 가운데 흔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이든 타이든 어떠한 이유로 이 자리에 계신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것 같지만 우리가 걸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시험이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시험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떠한 해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이러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온 열방에 대중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라는 것이 공포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천지에 그것이 인정되어진 상황을 오늘 본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만함을 입어라는 단어의 충만, 어떠한 용기에 가득 채웠을 때 우리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이는 무언가를 어떠한 곳에 가득 채워 있는 상태를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였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는 단어의 뜻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구절들을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12 광주리가 차게 있었다라는 본문이 있고, 그 다음 장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7개의 떡으로 4천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용기에 가득 채우다라는 충만이 플레레스라고 생각한다면 좀 적절하게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물고기 물고기 두 개와 보리떡 5개로 5천명을 먹였다라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명을 먹였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가능으로 바꾸실 때에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상태를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상태이다라는 표현으로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온 열방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포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표현을 쓸 때 금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삶 가운데 겸손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완전한 사역의 준비 상태에 있을 때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오늘 예수님은 시험의 현장에 있습니다. 이 시험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페이라즈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뜻과 함께 유혹하다라는 단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의 순간에도 있었지만 유혹의 순간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유혹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마음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되지 않을까요? 성경 이 정도 읽으면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봉사는 이 정도 했는데 나에게 이 정도의 유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사단의 유혹,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시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때와 시간을 당기려고 하는 이 마귀의 이야기가 지금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라는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유혹이 첫 번째 시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4절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4절에 대답하실 때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기록된 바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신의 아들로서 초월적인 그런 능력으로 마귀에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마귀에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때 떡으로만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이야기를 하시는데, 떡으로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떡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해라가 아니라 떡으로 표현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떡으로 표현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절대적인 어떤 존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식주가 필요하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누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우리가 원하는 복이 세워져야 복입니다. 말씀 없이 세워지면 그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져버리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예수님께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으려고 하는 예수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이걸 다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예배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8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풀어야 하고 넘어서야 하는 시험이지만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넘어지게 하는 유혹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긴 것이고 마귀에게 예배하면 마귀가 이긴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마귀는 우리에게 집요하게 그리고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예배 현장에 나를 불편하게 하고 뭔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으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두 번째 유혹을 사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넘어섬의 자리로 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 찬송 어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찬송 어플을 사용하니까 찬양도 찾기가 쉽고 이렇게 말씀도 찾기가 쉬워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귀가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림을 위해서 메시지가 딱 떠오를 때 왠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넣습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나의 인간관계가 어그러질 것 같고 그걸 봄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더욱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넣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설교자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성경 지리적으로 배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왠지 검색해서 이 설교를 잘 이해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생각을 넣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검색을 하는 순간 그 찰나와 순간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순간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찰나와 순간입니다. 제가 저번 몇 주 전에 어떤 권사님하고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권사님하고 통화가 안 돼서 오후에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교회에 올 때는 예배하러 올 때는 전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전화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인도에 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할 때 핸드폰을 체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거라면 내가 과감하게 끊어야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성경 찬송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그걸 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핸드폰에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비행 모드. 우리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이미 이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공연이나 연극이나 강연장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그 공연과 강연에 집중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꺼주시거나 비행모드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세상도 어떠한 것에 집중할 때 휴대폰이라는 작은 것이 방해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찰나, 순간을 노리는 사단 마귀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갈 때 이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뭐 사람은 아니고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하려고 할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알아서 그 부분을 톡 건드려서 우리를 쓰러지고 주저앉게 합니다. 혹시 내가 예배하려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내 상황이 좀 안 좋게 변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지금 그것은 사단이 두 번째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시험받는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흔들어 보려는 마귀의 유혹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롯데타워나 63빌딩의 고층에 올라가면 그곳에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유리입니다. 거기에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고 편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그 투명한 유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올라가더라도 고양이가 걸어가는 것처럼 살금살금 걸어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높은 곳이 주는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 때문입니다. 고층 빌딩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라미드의 그 면적이 좁아들어가면 좁아들어갈수록 떨어질 것이 두렵고 그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그 면적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까요? 위험하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마음 가운데 오매도 불구하고 그 높은 곳을 가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그 곳으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높은 곳에서 주는 힘과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오르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오르고 내릴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했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세상에 성공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을 통해 명성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9절에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 있는 높은 곳에서 보란듯이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성경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이라는 책을 쓴 도널드 맥클라우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리 주님을 유혹하는데 성경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인간들을 현혹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데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현혹하는데 사단은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사용하겠지? 이것만큼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안심하고 있는 그 주제를 사단은 사용할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말씀으로 패한 사단은 세 번째 시험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유혹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진리를 왜곡함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그 능력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며 그것을 이해시키고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 따라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입니다. 예수님 따라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욕구와 요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가? 두 번째 권력을 쥘 수 있는 기회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세 번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인가? 예수님은 원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는 이 원칙을 묻고 묵상하며 시험의 순간을 넘어갔습니다. 예수님 따라하면 시험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입니다. 모든 영적 전쟁 속에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하 1층에서는 지금 이 예배를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에 평안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과 같이 연쇄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받침 되어지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을 표현할 때 모든 시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가지의 시험이 아니라 모든 시험, 수단, 방법, 어떠한 것들 다 동원한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이겨갈 때에 사단이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패하고 이 시험이 끝났다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인정하지만 일시적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 동락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로 날아가는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의 생각을 뿌리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유혹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 시험을 넘어갈 때에 나에게 온 시험이 넘어갔다라고 생각된다면 이제는 우리들 주변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통해서 그 틈을 바라보며 조그만 틈도 비집고 들어오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 주변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시험을 넘어섰다면 이제 가장 가까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는 편안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긴장이 놓여지고 틈이 있는 그 틈을 파고드는 사단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 수서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틈이 있음으로 인해서 유혹받는 그러한 가정의 관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 틈이 메워져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동역자로서의 관계로 세워가는 가정예배, 성령님께서 그리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는 시험을 넘어서면 나아갑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속에서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 원칙을 지켜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성경은 4장 14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다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진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서 사역할 때에 온 유대로 가기 전 시험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유대에서 사역할 때에 사마리아에 갈 사역을 준비하는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할 때에 온 열방으로 복음 전하러 가기 전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짐과 넘어섬, 한 글자 차이입니다. 이 한 글자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일상 속에 문턱을 넘을 때, 문지방을 넘을 때에도 문턱이나 문지방보다 더 높이 다리를 들어 올려야 하는 힘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유혹 속에서 넘어섬으로 가기 위한 힘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잔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넘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믿기 편한 방식으로 맛 잃은 소금처럼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계획 안에 초월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의 손 아귀 안에 붙들려 있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사역들 속에 귀하게 넘어서고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넘어짐이 아닌 넘어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이 은혜가 주님 아버지 이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물으며 시험의 순간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사단의 유혹과 주님의 준비하시는 시험의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 아버지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인하여 아버지의 뜻하심과 아버지의 계획이 주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열매 맺어 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는 사실을 물으며 시험의 순간을 넘어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주님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늘 깨어 마음을 준비하고 마귀의 유혹에서 나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주변이 넘어지지 않도록 가는 모든 곳이 예배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고서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고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마음을 준비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주변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안에 있는 부질없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조그만 틈도 비집고 들어오려는 사단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함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 아버지의 방법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연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방법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하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과 나약함이 마귀의 유혹이 쉽게 넘어지는 주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넘어짐이 아닌 넘어섬으로 정진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